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준비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설 때 항상 성도들이 보는 첫 번째 얼굴이죠. 우리 안내팀들, 우리 1부부터 4부까지 성령 충만하게 안내하시는데 이번 주 안내팀 우리 특별 순서였습니다. 우리 안내팀 한번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주중에 새벽 기도 때는 제가 여기 앉으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을까 봐 2층부터 1층까지 이렇게 코너별로 매일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떤 자리에 앉을 때 어떤 느낌일까 제가 그래서 쭉 주중에 이제 체험을 해보는데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우리 이번 주 이승호 목사님도 뭐 너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가 아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면 항상 뭔가 조금 새로운 것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인들이 자리 바뀔 때마다 기대했다 실망했다 기대했다 실망했다가 이걸 한 10년 하다 보면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냥 내려놓게 되죠. 지금 우리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이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 벨릭스가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그냥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연금 상태에 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르고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걸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내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자극하고 싶지 않았고 혹시 또 바울에게서 뒷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서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감옥에 잡아두고 바울이 무죄인 걸 알면서도 놓아주질 않았어요. 전형적인 비겁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비겁할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제 본문 24장 끝하고 오늘의 본문인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2년 동안 이제 바울이 미결수 신분으로 감옥에 있었죠. 그동안에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예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렇게 책임자가 바뀌었는데 이 새로 이렇게 부임한 신임 총독 베스도는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쭉 보면 알 수 있지만 성격이 좀 굉장히 직선적이고 그래도 좀 결정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 방문을 전격 단행합니다. 아마도 말썽 많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부임한 지 사흘 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 이 신임 총독이 똑똑하구나,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인사하러 오는구나를 딱 압니다. 그래서 좋다, 타이밍이 좋다, 부임 초기니까 어려운 부탁을 좀 하자. 왜냐하면 부임 초기에는 지역 유지들과 잘 지내야 되니까 애지간한 부탁은 신임 총독이 다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첫 번째 어젠다로 바울을 고소하는 일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재판은 예루살렘에서 열어야 된다 하면서 가이사랴의 로마 군영으로부터 재판하기 위해서 바울을 좀 이송시켜 달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본심은 딴 데 있었죠. 2절 3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유대인들의 진짜 목적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죠. 그들의 본심은 재판을 위해서 바울을 이동시켜가지고 중간에서 매복해서 바울을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들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참 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해하려고 하죠. 사탄이 권세 잡은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그들의 악함이 변함이 없듯이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변함이 없습니다. 부임 초기라서 베스도가 이 지역 지도자들의 요청을 바로 들어줘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금방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4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을 알았다는 말은 전임 총독에게서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바울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상당히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무죄는 확실했지만 지역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거스리고 싶지 않아서 풀어줄 수는 없었어요. 풀어주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컸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증거도 없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막 죄를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2년 동안 전임 총독이 감옥에 넣어뒀던 것을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어받았는데 이 베스도도 바보는 아니죠. 여우 같은 전임 총독이 자기가 정치적인 부담을 갖고 가기 싫어서 건드리지 않고 슬쩍 후임자인 자기한테 떠넘긴 이 뜨거운 감자를 함부로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베스도가 당혹스러웠죠. 그래서 막 부임한 신임 총독인데 이들의 요구를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바로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제스처가 있죠. 한 박자 끊어갑니다. 4절 5절에서 베스도는 말합니다. 아, 내가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돌아가야 되니까 정말 그의 죄가 명백한다면 너희들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자. 왜 그랬겠어?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총독인 자기도 이 민중 폭동이 일어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가이사랴는 자기의 홈그라운드고 로마군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도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바울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베스도가 내려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따라와서 다시 바울 사건 재판이 재개됩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재판 질질 끄는 거는 정말 다 아는데도 힘 있는 자들의 재판을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어요. 7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분 2년 동안에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바울을 잡을 증거를 그들이 연구했겠어요. 그렇지만 죄가 없으니까 아무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되죠. 그래서 거짓은 힘이 없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중대한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죠. 총동원돼서 모두가 조사했는데 2년 동안 증거가 없다. 주장에 실체가 없는 거죠.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말은 많은데 실체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억지로 조작을 하니까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지난번에 한 거짓말을 이번과 또 들어맞춰야 되니까. 그렇지만 진리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허둥지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당당합니다.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뭐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스토가 그때부터 갈등에 빠집니다. 이 베스토도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뭐 산전수전 다 겪은 고위공직자입니다. 사람을 딱 보면 알죠. 이미 사건의 결론은 나와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 너무 예민하단 말이죠. 바울은 죄가 없는데 석방해 주는 게 당연한데 총독으로서의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커요. 앞으로 이 말썽 많은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려면은 이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부터 각을 세울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게다가 총독이라고 절대 권력자는 아닙니다. 로마 황제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총독을 지역에다 보낼 때 반드시 황제의 델라토르라고 하는 정보 조직을 뒤로 따라 부립니다. 이 총독이 여기를 잘 다스리는가? 어떤 반란의 낌새는 없는가? 그 델라토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데 부임하자마자 지역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켰다? 그러면 자기의 커리어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힘이 하나도 없어.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25년 하면서 막 그렇게 당선돼가지고 뭐 새롭게 뭘 해보겠다는 크리스천 정치인들 많이 만났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주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론이 중요해요.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론의 향방에 엄청 예민하고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정치적인 부담을 지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는 게 바로 현실 정치죠. 여러분이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뉴스 보셔야지 속이 들 터집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의 성질이죠. 구조를 보니까 이 베스토도 결국은 대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정치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와. 자 보세요. 베스토의 목적은 정의를 옥석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목적이 분명하니까 방법도 이상할 수밖에 없죠.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기를 원하느냐? 아닌 줄 알면서도 물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아무리 유대 지도자들이 원한다고 해도 억지로 강압적으로 만약에 예루살렘을 보내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총독인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갔다. 그러면 자기는 책임을 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스토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말하는 것과 바울의 말하는 걸 비교해 보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스토는 높은 사람이에요. 권력자예요. 신문 일면에 항상 나오는 사람이라서 뭔가 힘이 있어서 신념대로 할 것 같지만 신념 없어요. 자기 자리 보전이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말이 복잡합니다. 애매하고 비굴합니다. 조속으로 이게 말이 바뀌어요. 책임지기 두렵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사람들은 말이 복잡해요. 힘이 없어. 책임질 말 하나도 안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니까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문이 요즘 시국이랑 비슷해지는데 그에 비해 바울은 죄수 신분인데도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힘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왕을 모시는 바울은 심플합니다. 말을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정치적이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죠. 땅을 밟고 있지만 바울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힘 있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은 정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바울이 단호히 총독의 제안을 거절하는데 바울은 이미 총독의 그 속내를 훤히 뚫고 있어요. 10절 11절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는데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갈 것이다. 거기서 재판 받겠다고 합니다. 와, 이 일이 커졌어요. 새로 부임한 총독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압력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호송되면은 중간에 유대인들에게 암살당할 것을 직감한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로 가서 재판받겠다고 청하면 그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황제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람의 안전은 이 지역 로컬 총독의 책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총독은 바울을 지키는 로마군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점을 노렸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제국의 심장 로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의 열망을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었죠. 베스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죠. 그렇지만 이미 상황은 터져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에게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땅땅땅. 2년 넘게 끌어오던 재판이 그렇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사실 뭐 결론도 난 게 아니죠. 뭐 지방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결정을 2년이나 끌었어요. 총독이 바뀌어서 다시 재판을 했는데도 결론이 나질 않아요. 재판의 자리만 이제 로마 법정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로마는 기록 문화가 철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 총독이 한 말은 그대로 기록이 되고 이제는 아무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유대 땅에서는 그 누구도 바울을 재판할 권리가 없고 로마 황제 앞에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베스토에게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주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유대 지도자들이랑 관계도 껄끄러워지게 되고 호송하는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을 로마까지 무사히 데려가려면 이제 군대도 빼서 보내야 되고요.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베스토가 이 사건에 손을 댔을 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겠지. 베스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쪽으로 결정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전혀 딴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어. 이것은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준 것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 내십니다. 초반부에 보면 정치인들이 다 지지고 볶으면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가 할지라도 중간에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할렐루야. 전형적인 세상 정치가 베스터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는 꼴이 되고 말았어. 이것은 바울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로마의 복음의 깃발을 꽂으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정치인들의 왔다 갔다 하는 비열한 모습, 싸우는 모습, 결론이 나지 않고 끄는 재판을 보면서 정말 요즘 짜증들 많이 나실 텐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바울이 지금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또 소아시아와 유럽에 세워놓은 교회들에게 바울의 목회 서신이 앞으로도 계속 가서 훈련해야 됐기 때문에 이 시키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죽고 싶어도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폭풍같이 어지럽고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들이 아무리 비겁하고 교활하고 원칙이 없이 돌아가도 결코 마음이 흔들려선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은 정치 상황이 이렇게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도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이 혼돈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폭풍 같은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